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67페이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데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였나이까? 왕도 아시거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제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3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관차를 타고 다니 전기 기관차를 만들어서 불을 떼서 전기 기관차 앞에서 꿀뚝에 연기가 나고 칙칙 폭폭하면서 기차가 달려갔는데 석탄을 뗄 때 옛날에 우리나라도 연탄을 뗄 때 그 연탄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에 기관차에 그 꿀뚝에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를 마셔서 기관사들이 그 연기에 중독돼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꿀뚝에 연기가 나는데 왜 꿀뚝을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관사들이 그 연기를 마셔가지고 가스에 중독되게 했을까?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갈 때 말이 앞에서 끌고 마부가 뒤에서 조종을 해 가니까 이 기관차도 앞에 엔진이 있고 꿀뚝이 있고 기관사가 그 뒤에서 기관차를 조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꿀뚝에 기관차가 석탄을 떼서 꿀뚝에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를 마시면 사람 몸에 안 좋은데 기관차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앞에서 운전을 하고 꿀뚝은 뒤에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기관차를 발명한 사람들이 초등학생만큼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기관차를 발명하는 사람들, 그 당시 전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그 당시를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연료만 공급해주면 기관이 알아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은 편안하게 쉬고 기계가 일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굉장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기관차의 꿀뚝을 앞에 둔 것은 초등학생들 생각만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옥에 보면 옛날에 불을 떼서 밥도 하고 방도 난방도 하고 할 때 꿀뚝이 집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꿀뚝이 집 앞에 있어가지고 대청마루 앞에 꿀뚝이 있어가 불 때면 연기가 다 그 대청마루 있는데 앞에 연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문 열면 연기가 집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뒤에 있죠. 꿀뚝은 집 뒤쪽에 이렇게 꿀뚝이 있는데, 아니 그게 당연한 상식이죠. 연기가 앞에서 나면은 피곤하니까 뒤쪽에 꿀뚝을 갖다 놓는 게 당연한데,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사람들은 꿀뚝을 앞에 두고 기관사가 그 연기를 다 마셔가지고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차에 늘 말이 앞쪽에 있고 마부는 뒤에 있다 보니까 그 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것인데, 자,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 중에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건 고정관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동서양을 물론하고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사로잡고 있는 무서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권선징악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선을 권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선하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 선하게 살지는 못한다. 자, 그걸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항상 악할 뿐이다. 자, 여러분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선을 권장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악하다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 삶이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속에서 들어지는 생각이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안 해봐요. 아, 정말 이게 선한 건지, 이게 정말 잘하는 건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2부 예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1부는 8시에 우리 조장들 모여가지고 먼저 조장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장들 예배를 드리고 2부에 10시 예배 또 여러분 드리고, 그 다음 또 1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한정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장들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조장들은 신방하고 사람들 가서 챙기고 마음 써주고 교회 연약한 사람들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구역장이 또 앉아 있으면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일까요? 구역장들이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한정된 인원이라 여기 다 못 들어오고 밑에 이제 소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못 앉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이 자리를, 한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으면, 아니 좀 전에 8시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지체들을 초청하라고 마음 써주라고 했는데 여기 떡 앉아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막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도 그게 오히려 잘못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사역자가 여기 떡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늘 틀릴 수 있다. 이게 악한 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으면, 자기 생각을 믿으면 내 생각에서 선한 생각이고 선한 마음이 들면 그게 선한 건 줄 믿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건 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어떻게 하나 하고 살펴보면, 아, 이 내 생각이 이렇게 틀린 거구나. 근데 이제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확인을 안 해봐요. 물어보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에서 옳은 생각이면, 내 생각에서 선한 생각이면 선한 쪽으로 선하다고 생각, 그걸 믿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대학교에 푯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무슨 푯말이에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교 정원에 다람쥐들이 오니까, 아, 다람쥐 귀엽다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다람쥐들이 먹이를 잘 받아가요. 이 다람쥐의 특성은 먹이를 겨울에, 겨울을 위해서 비축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먹이를 막 쪼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는 입 안에 이 먹이를 저장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땅콩 같은 거 이런 걸 주면 막 볼이 볼록하게 먹이를 계속 집어넣어가 볼록하게 해가지고 그 먹이를 갖다 놔요, 보면은. 근데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학교는 학교 오는 날이나 방학이나 비슷해요. 방학 일수나 학교 오는 일수나 방학이 길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 올 때는 그 먹이를 먹고 먹이를 또 좀 저장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겨울을 날 수는 없는 거예요. 방학이 워낙 기니까. 그래서 이 많은 다람쥐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방학 기간에. 근데 이 다람쥐들이 야생에 가면 뭐 도토리도 있고 열산 뭐 나무 열매들도 있고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 야생에 가서 먹이를 모으질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먹이를 준 대학교 정원에서 거기서 빈둥빈둥하며 돌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학생들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게 이 다람쥐들을 죽이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편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아이고 다람쥐들 귀엽다고 먹이를 막 주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다 굶겨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겨울을 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다람쥐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람쥐 귀엽다고 먹이 주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오히려 다람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 이게 선한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어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그대도를 가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통영을 통해서 그제도를 갔는데 그가대교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가대교를 만들 때 밑에 물속으로 지나가는 해저 터널이 있어서 그 공법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은 공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생각을 하면은 하수구 맨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묻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큰 이런 터널 맨홀을 만들어가 그걸 수중에 넣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사실 해외에서도 이 건축 전문 기술자들도 그걸 시찰하러 오고 그 공법이 시도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만큼 깊은 바닷속에 그 공법을 사용하는 게 아주 특수 공법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터널이 되고 아주 유명한 다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되면서 막 그동안 전에는 그제도에 가려면 몇 분 걸렸는데 그가대교가 생겨나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막 그 편리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죠, 그죠? 근데 옛날 그 그제도 가던 길에 있던 횟집들은 다 울상이 된 거예요. 많은 관광객들 오면서 그 길로 오면서 거기 중간중간 거쳐가지고 가게가 장사가 잘 됐는데 이제 그제도로 바로 가버리니까 그쪽을 거쳐가는 고객들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쪽에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한쪽에는 가게들 다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장사꾼들 거기 수많은 횟집들이 전부 다 울상이 된 거예요. 한쪽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쪽에 가보면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한쪽으로 선하지 또 다른 한쪽에 보면은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악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서 아기 엄마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아기 엄마가 무슨 항의를 하냐면은 아기 엄마들이 이제 분유를 사 먹이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분유를 싹쓸이를 해가 다 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마트에 가서 아기들 줄 분유가 없으니까 그 분유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갈 때 제한을 해달라고, 애들 먹일 분유가 없다. 홍콩에 그 인기 있는 분유가 어느 나라 분유인지 압니까? 자랑스럽게도 한국 분유예요. 여러분들 아기들 분유 먹여서 키워본 부인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분유 종류가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또 무슨 성분 첨가,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아이들 머리 좋아지는 성분 넣었다 크면은, 안 그래도 나도 머리 나빠 고생했는데 뭐 돈 좀 더 주고 머리 좋아지는 성분 들어있는 분유 사 먹이자 해가지고 아마 심릴 거예요. 그거 먹는다 해서 뭐 머리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분유가 한국 분유가 잘 팔리는데 중국의 아기 엄마들이 왜 홍콩에 와서 분유를 싹쓸이를 해가냐면은 중국의 이 분유 사건이 하면 가짜 분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아기들 먹는 분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불량식품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불량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아기 엄마들이 아, 이게 중국에서 파는 분유는 못 믿겠다. 그러고는 홍콩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오면은 분유를 그냥 싹쓸이를 내가는 거예요. 홍콩 아기 엄마들이 아이들 줄 분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법안이 생겨났습니다. 중국 사람이 이 분유를 두 통 이상, 두 캔 이상 못 가져가는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사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국경에서 그 검문, 국경이라고 말할 수 없죠. 검문하는 거기, 홍콩에 넘어가는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못 가져가게 만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중국에서 다 못 먹는 게 좋은 것도 있지요, 보면. 누가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안 좋은 그런 이제 분유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가짜 분유인지 그걸 구분을 안 되니까. 왜냐하면 가짜를 진짜처럼 똑같은 포장지에 만들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드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 전도 여행을 많이 갔을 때인데, 중국 가면은 선물로 사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황청심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우황청심환 좋아하잖아요. 또 생활 뭐 필수품처럼 늘 집에 보관하고, 이렇게 사람이 놀랐을 때 우황청심환을 먹는다는, 사실은 이게 피로 회복제처럼 하나씩 먹어주면 이 활기가 돋고 좋아요 보면은. 근데 중국의 우황청심환 가운데 동인당글 제일 알아줍니다. 동인당 우황청심환을 제일 알아주는데, 제가 가서 우황청심환을 선물로 사오려고 하니까 동인당 걸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인당 말고 그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그 회사 제품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기로 동인당 게 제일 좋은데 왜 동인당 걸 안 사주냐고 하니까,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잘못 사서 가짜 사가느니, 뭐 그거보다 유명하진 않지만은 괜찮은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이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홍콩에 와서 한국 분유를 사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홍콩에서 팔고 있는 한국 분유는 안전이나 모든 성분이 검증된 거고 이건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다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조건 믿어도 되지만은 인간의 생각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으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면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시계는 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나가지고 가만히 멈춰있는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정확하게 맞는 것 알아요? 0.001초도 안 틀리고 하루 두 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시계를 가지고 이 시계가 그래도 이래 봬도 하루에 두 번은 뭐 세계 그런 표준 시계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된다.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엉터리예요. 그 시계 몹쓸 시계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제품들을 굉장히 잘 만 기술이 발달해서 중국 제품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유명한 제품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세계 시장을 점점 장악해 가고 있는데 199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통역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혼식을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여러 명 갔었을 텐데 그러냐고 그러면 이번에 목사님이 줄에 서가지고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줄에 서서 그냥 결혼식 올리자고 그러니까 중국은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예복 입고 그냥 결혼식 하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줄에 서서 하면 또 의미가 있잖아요. 결혼식을 올려줬어요. 그 또 결혼식이니까 또 우리가 또 다 부조했지요. 보면은 조선족 경제라서 또 한국 문화 따라서 이제 부조를 했어요. 보면은 고맙다고 결혼식 올려고 이제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씩 다 사줬는데 뭐 몇몇 가지인데 제가 그때 다 기억이 안 나고. 조그마한 탁상시계를 알람시계 탁상시계가 조그마한 알람시계인데 뭐 그때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모바일폰 스마트폰이 있어가 스마트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알람시계는 또 알람시계도 따로 있어야죠. 아 그래 괜찮네. 조그마한 애가 크기가 요만했어요. 보면 아주 작아서 아 이거 여행용으로도 뭐 가져다니고 뭐 쓰기 참 좋네 하고 챙겨와가지고 집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사용해보고는 건전지 빼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알람을 맞춰놨는데 지 마음대로 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알람이 울리는데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울리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얘가 언제 알람이 울릴지 몰라요. 보면은 얼마나 피곤하니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여러분 시계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맞았다가 안 맞았다고 하면은 그 시계는 갖다 버려야 될 시계예요. 몹쓸 시계란 말입니다. 사람이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언제 틀리고 언제 맞는지 정확하게 아느냐? 인간의 선도 언제 선이고 언제 악인지 정확하게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선악의 기준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자기는 분명히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이 아니면 악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성경 5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 5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하고 있냐면은 선하게 사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평생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이럴 때 자막을 탁 띄워줘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자막을 띄우나 안 띄우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뭔 표현을 할 때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가 뭐예요? 천지 차이가 뭐예요? 하늘 천 따지 해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다.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틀렸다는 이 의미를, 틀렸다는 의미를 좀 더 넓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틀려서 틀린 것도 있지만은 생각이 더 높으면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옛날 그 광고를 이렇게 봤습니다. 옛날 광고. 옛날 광고를 봤는데 컴퓨터를 선전을 하는 옛날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뭐 286, 386, 486 이렇게 컴퓨터 계속 발전해 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컴퓨터를, 옛날 컴퓨터를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을 할까요? 최신 컴퓨터를 선전할, 그 당시 최신 컴퓨터를 선전할 때 최고의 성능, 최고의 속도, 그 다음 최고의 용량. 그래서 옛날에는 1기가가 최고의 용량이, 막 1기가가 됐을 때 최고의 용량, 1기가나 이걸 저장할 수 있다면서 막 선전을 한 거예요. 지금은요, USB 메모리 1기가 구하지도 못합니다. 팔지도 않아요. 최소 요즘 한 8기가 정도 돼야지 최고 싼 게 한 3천원 정도 하는 게 뭐 8기가짜리 한 3천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16기가. 근데 옛날에는 최신형 컴퓨터가 막 1기가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용량이, 메모리 용량이, 저장 하드 용량이. 지금 그걸 비하면 누가 줘도 쓰지 않을 구닥다리 컴퓨터인데 지금은 너무너무 발전해 엄청난 속도의 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메인 하드 용량이 아니라 메모리 용량만 해도 옛날 컴퓨터 메인 하드 용량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굉장히 복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성경을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풀어줬는데 그게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3 책이 나왔을 때 제3 책에 나오는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나 그 다음 뭐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나 술 맡은 가난장과 뜨끔눈 가난장에 대한 말씀이나 이 죄사함 책이 여러분 한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출판되면서 엄청난 그런 파급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가 더 큰, 이건 전 세계에 지금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목회자들이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가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싸매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주막에 데려갔고 주막 주인에게 또 돌봐주라고 했다. 전부 다 목사들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전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서 자세히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자고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인데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목회자들이 전 세계 목사님들이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한 거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될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항상 악하다는 걸 깨달으면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구원자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선하게 사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서는 구원을 받아요. 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근데 그나마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선하지 그조차도 악한 거예요. 학생들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람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보면 그 학생들은 모르죠. 다람쥐에게 먹이 주고는 귀여우니까 땅콩 사서 다람쥐에게 먹이 주고 아이고 다람쥐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들이 방학 기간에 겨울 방학 때 집에 다 돌아가고 다람쥐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야생에 먹이가 없는 게 아니라 먹이가 있는데도 야생에 가서 먹이를 구할 줄 모르고 학생들 던져주는 그 먹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불교에서도 극락을 가려고 하고 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하는데 아니 어찌 됐든 선하게 살아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구나.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판단 믿지 말고 말씀의 판단만 믿어야 되겠구나. 이 성경 말씀만 검증된 것이고 이 말씀만 안전한 거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와서 왜 한국 분열을 싹쓸이를 해간다고요? 그건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도 그냥 한국 제품이면 한국에서 가짜 분유 만들어가지고 그런 위험한 아이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그런 분유 안 만들죠. 한국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싹쓸이 해서 다 가져가듯이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서 항상 악할 뿐이라면 항상 악한 것이고 말씀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면 생각 하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나면 로마서 4장 말씀에 가서 4절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하게 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인간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냐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자, 그러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하게 산 것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이긴다. 어떤 믿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죄 많이 짓고 사는 인간을 의롭다고 하는데 그거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에 대한 보람을 내가 정말 복음 전도자 되길 잘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꼈던 게 죽음 앞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갖게 했을 때입니다. 이제 사역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참 이제 젊은 전도사 때였죠. 영주라는 곳에서 몇 안 되는 뭐 성도들 함께 주님을 섬길 때였는데 영주에서 한 30분, 한 2, 30분 떨어져 있는 도시가 있는데 봉화 그 인근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태백에 사는 청년 자매가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에 산다고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안동이 큰 병원이 있어. 안동 큰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암 말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 집 주소를 주길래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물하고 요구르트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도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죠. 딸이 객지에 사는 딸이 왔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래도 죽은 드실 수 있겠지 싶어서 죽을 끌려 드리려고 전복을 사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경상북도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이 해산물이 잘 없는데 이 딸이 귀한 전복을 가지고 아버지 전복죽 끓여 드리려고 전복을 사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전복죽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하고 요구르트밖에 못 드시는 거,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객지에서 아버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동의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도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의과대학을 갈 수 있죠. 근데 그 안동에 병원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종합병원이니까. 그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의학 박사들이 있지만은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게 감사한 게 나는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당장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할아버지 몹쓸 병에 걸렸다는 걸 압니까? 예, 알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고야 싶지만 먼 공로가 있어서 있어야 가지요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천국은 가고는 싶은데 먼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 공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나이가 그 당시 70 정도 됐었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70평생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뭔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천국은 선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도 선하게 살고 먼 공로를 세워서 가려고 못 가지만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못 박혀 죽는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는데 십자가의 한표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선하게 해서 이 강도는 그렇게 못 살고 강도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다가 더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을 받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 십자가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한 6시간 정도 살아있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다 흘리다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형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가 양손이 못이 박히고 양발이 못이 박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무 공로 없어도 죄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죄를 다 넘기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제사를 드렸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모든 죄를 다 세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우리 죄가 다 넘어갔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 그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그걸 깨닫죠. 아, 예수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사형을 당하냐. 죄만은 우리 같은 강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지만은 아, 이분이 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줬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 갔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그때 할아버지의 죄도 넘어가고 내 죄도 넘어가고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죄의 삭선 사망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없지요. 그럼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암요 가고 말고요. 이 할아버지가 70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녀봤다고 하는데 너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인간의 그런 욕망도 또 사사로운 그 사심도 인간의 생각도 판단도 너무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 너무 순수하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평생 교회 한 번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복음을 전해주고 나면 죄가 있습니까? 아, 그래도 죄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피지에 가서 경찰 간부 되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죄가 있죠. 왜? 일반 교회를 다닌 분이, 피지는 다 기독교인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날마다 죄를 지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생각이 빨리 안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다고 해도 그러면 죄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늘 죄를 짓는데 죄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다 이제 통곡하고 울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우는데 예수님이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왜? 안 믿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했는데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형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는데 형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때 요셉이 울었더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다 씻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 용서를 빌면 그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요셉이 운 것처럼 또 제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나오니까 요셉이 울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경찰 간부되는 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그분의 반응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죄를 다 용서해주고 십자가의 죄를 죽으시면 죄를 다시 줬는데도 또 용서를 비는 게 예수님 마음을 아파 슬프게 하는 거라니 이분 반응이 꼭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나 이거 믿습니다. 죄 다 용서해 준 거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피지 바닷물이 깨끗한 것처럼 이 사람들 마음도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피지가 우리 기억 속에 더 오래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피지 대사께서 대사 부부가 구원을 받고 가셨고 남편은 피지의 메인 섬이 있고 제일 큰 섬이 있고 두 번째 큰 섬이 있는데 그 남편의 형님이 그 섬의 추장이에요. 그 섬 전체를 다 통괄하는 추장 집안이기 때문에 이 대사 남편 되는 분도 굉장한 그런 그 섬에 가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오라고 초청하는데 피지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을 다 문을 닫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지금 막아놨는데 피지 막 사람들 보면 너무 순수한데 이 경찰 간부 되는 분도 너무 순수하게 아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그러면 나 이거 믿습니다 하면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생각 하나 버리면 이 놀라운 죄사함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입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생각 우리 판단 버리면 또 그 삶 속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인천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도 수양회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고 마음을 쓰는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회비 없이 그냥 온라인 수양회로 하니까 참석하면 하고 뭐 말문 말고 뭐 어째 좀 대충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 수양회부터는 1인당 만 원이지만은 수양회비를 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수양회비를 내는 사람만 접수를 받아주는데 온 교회가 형제자매들 마음을 쏟아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접수를 이렇게 했는데, 학생회에서도 학생회 캠프를 하면서 700명인가 800명인가 되는 학생들을 모았대요. 근데 이 학생들 접수해야 되는데, 회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 좀 기다려보라고. 그 어제 또 의논을 해가지고, 아, 그 학생들도 다 접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예비해놓은 물질이 있어서 접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 교회가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또 그대로 받아 온 교회가 마음을 쓰고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야,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이런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의 일을 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미 검증된 거고 무조건 믿어도 아무런 탈이 안 나고 아무 손해 안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하면 너무너무 복되고, 반대로 자기 나름 잘한다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계획을 다 그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아브넬은 사울 편에 있는 다윗의 반대되는 편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하러 왔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됐지만은 이제 사울의 그 집안에 저항이 그세게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오랬는데 이 오랜 전쟁을 끝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러 오고, 이건 항복하러 온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적의 최고의 장수가 다윗에게 지금 항복하러 왔는데 이걸 받아주면은 전쟁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압이 그 화친을 하러 온 아브넬을 다윗은 평안하게 돌려보냈는데 다시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하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자,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보복으로 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는데,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이렇게 요압의 집이 저주를 받는데, 30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 했는데, 사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죽였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1절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여러분 아브넬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전쟁에 쫓겨 도망가는데 아사헬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그곳에 서로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러루같이 빠르더라. 이런 아사헬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헬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는가 봐요. 발이 굉장히 빨랐는가 봐요. 지금 말하자면 뭐 올림픽에 100m 선수로 나갈 정도로 빨랐는지 들러루처럼 빨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적의 장수와 도망을 가는데 이 적의 장수도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일 텐데 아사헬의 발이 들러루처럼 빨랐기 때문에 자기 발 빠르다는 거 하나만 믿고 아브넬을 추격해 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 저 아브넬도 잡을 수 있겠다. 그래 발은 아사헬이 들러루처럼 빠를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이 싸우는 능력은 아브넬은 최고의 군장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최고의 군장이기 때문에 아사헬 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근데 아사헬은 자기 발 빠른 거 믿고 죽으라고 이제 아브넬을 추격해 아브넬을 잡을 거라고 가는데 아브넬이 나를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안 되는데 아사헬이 발이 워낙 빠르니까 아브넬 근접까지 가서 바로 아브넬을 칠 수 있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창을 갖고 막 뛰어 도망가다가 창 뒤끝을 탁 내미니까 지 달려오는 힘에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뭐 싸울 것도 없이 뭐 칼을 휘둘 것도 없이 그냥 창 딱 내미니까 그냥 거기에 툭 찔려 죽은 거예요. 지 발 빠른 거 하나만 믿었죠. 여러분 이 아브넬은 아사헬을 가능하면 안 싸우려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오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피를 보지 않고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전쟁을 치러 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하고 나면은 탈취, 약탈을 일삼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왕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더 잘 살 수도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고 야 전에 있던 왕보다 훨씬 낫네 알렉산더가 왕이 되니까 훨씬 낫네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다음 성을 점령하러 그 다음 나라를 점령하러 갔을 때 그 왕이 군주가 싸우자고 막 하는데 백성들 다 항복하는 거예요. 왜? 지금 왕보다 저 알렉산더 왕 되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피를 보지 않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집의 전쟁이 오랜 전쟁을 끝내고 피를 보지 않고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이 요압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요압은 왜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아브넬을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사헬이 화근이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은 마음 높은 거 하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기본 자세는 자세를 낮추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기본 자세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사람이 마음이 낮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높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신앙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을 낮추는 건데 여러분 마음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신앙의 기본이 마음을 낮추는 거라면서요. 근데 또 마음을 낮추려고 낮춰주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성경에 그 답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절거하는 자들로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러분 마음은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 마음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야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두면 마음은 낮아지게 돼 있고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마음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사엘은 높은 데 마음을 뒀습니다. 자기 발 빠르다는 것에, 자기 잘한다는 것에, 뛰어난다는 것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많은 그 집안 전체 불행을 불러오고 그 나라에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돼 불행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 발 빠른 건 사실이죠. 아사엘이 덜로로처럼 발 빠른 건 사실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저게 최고의 장수 아브넬을 잡아야 되겠다. 아브넬을 죽이고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아브넬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데려 죽은 거예요. 자기 잘하는 것에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뛰어나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형편없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낮은 데 마음을 두면 마음이 낮아져 있고 잘한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뛰어난 마음을 두면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예를 들어서 즐거워하느냐 슬퍼하느냐도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하는 자들 가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세계 속에 가면 울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호상꾼이 나오더라고요. 호상꾼이 뭐냐면은 우는 사람들.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한쪽에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입니다만 예전에 가면 한쪽에서 뭐 술 먹고 떠들고 놀고 뭐 장례식 분위기인지 이게 뭐 뭔 분위기인지 보니 그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보면은 옛날에는 장례식을 치르면은 다들 마음이 슬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호상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옆에서 울어주는 우는 소리를 내는 호상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우는 호상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안 그래도 뭐 누가 돌아가셔가 좀 슬프긴 한데 또 막 호상꾼이 막 울면 슬퍼지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우리 미얀마에 선교하던 김대은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슬픈 거예요. 또 그 추모 영상을 보는데 젊은 나이에 미얀마에 힘있게 일어났고 어느 나라보다도 미얀마에 막 복음 역사 힘있게 일어났었는데 또 막 생전에 그 육성 목소리가 나오니까 더 또 이제 애절해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사모님들이 계셨는데 사모님들이 막 우니까 막 더 슬퍼지는 거야. 그래서 호상꾼이 옆에서 울면은 더 슬퍼지구나. 아, 그래서 그날 저녁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보면은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 막 너무 슬펐는데,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너무 또 우리가 기뻐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선교사님, 이언덕 선교사님과 장주현 선교사님과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토요 스페셜을 미리 찍는데, 토요일 날 원래 찍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이 구미에서 두 건이 있어서 목사님 미리 내려가셔야 되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찍었습니다. 그 전화 연결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전화 연결해서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장주현 선교사님이 아들하고 둘이서 히브리어로 통역해가지고 설교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약 2만 명 가량이 시청을 하고 있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제3 책도 번역돼가지고 히브리어로 번역돼가지고, 유대인 랍비들은 TV도 안 보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도 안 하니까 지금 TVN의 러시아 TVN 방송이 이스라엘까지 가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대요. 그 러시아 방송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인종 학살을 당할 때 러시아로 도망을 많이 간 거예요. 러시아에서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러시아어를 잘하게 되었는데, 뭐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렇지만 이 러시아어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옥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들은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주는 건데, 이 죄사함 책 새로 양장본으로 정말 곡 잘 나왔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히브리어 책이 나온 거죠. 이걸 가지고 전도할 수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이야기며 또 이스라엘 아수도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목사님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며 막 자세하게 이야기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아, 막 오전에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거, 내 혼자서 기뻐해야지 슬퍼해야지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니까 즐겁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니까 우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자신에게 잘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부족하고 못한 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지가 아니라 아사헬은 자기 잘하는 것에, 자기 뛰어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마음이 높아졌고, 마음 높아지니까 아브넬을 치고 따라잡아서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브넬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요압이 또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피를 불러오고 전쟁을 불러오고, 교만한 마음 하나 때문에 많은 재앙이 임하고 많은 불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 뛰어난 것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 또 형편없고 못난 것이 있는데,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전부가 달라지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 매일같이 새벽에 가서 점심 식사를, 점심때 늘 박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고 만나는데, 점심 식사 후에 기도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늘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같이 못난 자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늘 마음을 낮추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저런 마음까지, 저렇게까지는 마음을 낮추지 못할, 내 마음이 참 높구나, 마음이 절로 낮아지는데, 여러분 혼자서 마음 낮춰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낮은 데 마음을 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데 마음을 두고, 또 마음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전부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못난 자들인데 아사엘처럼 마음을 높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살면서 그 인생 전부가 복되게 되고 또 그 삶 속에 주님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고, 마리아는 자신을 참 비천하게 만드는 그 조건을 마음에 두고 살면서 그가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고 너가 신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데 주님이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